오늘은 역대상 6장의 말씀입니다. 레위 지파의 계보가 역사적 사건에 대한 기록 없이 각각의 인물들이 가문에 따라 정확하게 열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많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인물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특히 레위인의 정착지와 성전 찬양대원들이 중점적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15절에서는 레위 가계의 계보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레위인은 야곱의 셋째 아들이죠. 형 시몬과 함께 가나안 땅의 세겜 족속을 학살했던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로 인해서 레위는 시몬과 함께 그의 후손들이 이스라엘 내에서 흩어지게 되리라라는 예언을 아버지 야곱에게서 받게 되었습니다. 이 창세기 49장의 유명한 예언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그러나 출애굽 당시에 금송아지 숭배 사건 당시 보여준 헌신으로 인해서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되었습니다. 역대기 제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행위와 관련시켜 레위 지파의 족보를 중요하게 여기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레위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게르손과 그핫과 무라리이죠. 장자 게르손은 성막과 장막 그리고 부속물들을 관리하는 역할들을 했습니다. 차남 그핫은 고핫이라고 하는데 성막의 가장 신성한 기구들, 지성소 안에 있는 모든 소중한 그 기구들을 운반하는 일을 담당했습니다. 특별히 그핫 계열에서 비롯된 아론 자손을 통해서 여기서 제사장 계보가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셋째 무라리는 성막의 널판과 기둥과 같은 아주 큰 물건들을 나르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2절 말씀해 보시면 대제사장인 아론의 선조들, 즉 아버지 아브라함과 할아버지 그핫에 대한 이야기가 잠시 기록되고 있고, 그리고 아론의 아들들, 이제 제사장의 계보가 먼저 레위인에 앞서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핫의 아들 중 아므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론과 모세와 미리암의 아버지입니다. 아론의 자녀로 나닥과 아비우,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나닥과 아비우가 원래 첫째와 둘째인데요. 여호와께서 명하지 않은 불로 분향하다가 이들은 불에 타서 심판을 당했던, 그 하나님의 징계를 당했던 자들이 바로 나닥과 아비후입니다. 성경에서는요, 이 불명예스러운 그 인물조차 그대로 역사 가운데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신학적으로 현재를 해석하며 어떻게 바른 삶을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이것을 견지할 수 있도록 악을 행했던 인물들도 이 계보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라살은 아론을 이어서 대제사장직을 계승한 인물로 아론의 셋째 아들입니다. 또 막내 아들인 이다말은 아론의 막내 아들로서 엘리 제사장의 조상이 되는 인물이 바로 이 이다말입니다. 이 아론의 후손들은 제사장의 계보를 살펴보면 성전 건축을 중심으로 해서 아론에서부터 아이마하스까지 12대가 있고요. 또 이제 아사랴에서 여호사다까지 11대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모두 23대의 제사장들이 쭉 나열되어 있죠. 그리고 솔로몬 성전의 첫 제사장은 아사랴에서 시작해서 마지막 여호사다까지 이어졌다라고 특별하게 제사장 족보를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서에서 기원에 등장하지 않았던 제사장 사독이라는 아주 유명한 제사장이죠. 그도 아론의 후손이다라는 것을 명백하게 이 계보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이 사독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대제사장으로 다윗 왕권의 회복과 솔로몬의 왕위 등극에 큰 공헌을 했던 인물입니다. 이에 반대로 이다말의 그 엘리 계보는요, 엘리 계열의 대제사장은 엘리 가문의 심판으로 모든 역사 가운데 나중에 사라지게 된 인물인 것이죠. 16절부터 30절까지는 레위의 세 아들 게르손과 그핫과 무라리의 자손들의 계보를 일렬 이렇게 나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 사무엘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역대기의 저자는 사무엘을요 선지자로 보지 않고 레위인의 한 사람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이 독특한 이 기록을 하고 있죠. 또 독특한 표현은 23절부터 27절까지 총 4번에 걸쳐서 엘가나라는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엘가나가 누구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무엘의 아버지잖아요. 그런데 엘가나라는 그 선조의 이름이, 그러니까 원래 3명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23절에는 고라의 아들이 엘가나이고요. 25절에는 에비아삽의 후손 중에 엘가나가 또 있었고, 26절과 27절에 등장하고 있는 엘가나가 바로 사무엘의 아버지를 가리킵니다. 우리 역대상 6장 28절의 말씀을 우리 여러분들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예, 사무엘 아들들 요엘과 아비야가 또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아버지 사무엘을 이어서 사사로서 또 제사장으로서 임명되었지만 이들은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하였으며 또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었고 사무엘의 아들들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누구를 요구합니까? 이제 사무엘이 이제 사라지자 이제 사무엘 아들들이 역할을 잘 못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왕을 요구하는 기회를 제공하게 되는 것이죠. 31절부터 47절에서는 레위인의 직무 중에서 찬양대에 대한 그 내용들을 먼저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적인 개념에서 보면 오늘날에 이것을 적용해 보면 찬양대는 어디에 속할 수 있다는 거예요? 레위 지파에 속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에 물론 이 모두가 이제 제사장의 그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는 성도가 되었기 때문에 볼 수 있지만 또 이렇게 이 찬양대가 레위 지파에 속했다라는 것을 우리를 확인을 통해서 오늘날의 관점에서 성직이라는 것이 어떤 특정한 대상에게 주어져 있지 않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다윗왕은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긴 후에 레위인들 중에서 찬양대를 임명하였습니다. 에크앗 자손의 헤만과 게르손 자손의 아삽과 무라리 자손의 에단이 바로 이들입니다. 보통 성경의 족보 기록은 대부분 조상부터 후손으로 이르는 하향식 기록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가장 선조가 누구인지를 쓴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내려가는 방법을 쓰고 있죠. 그런데 여기 찬양대원들을 기록하고 있는 헤만과 아삽과 에단의 족보는요. 후손에서부터 조상들을 찾아가는 상향식 기술 방법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 3장에서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할 때 이렇게 썼습니다. 예수님부터 시작해서 이제 선조로 쭉 올라가는 것이죠. 예, 상향식 방식은 현재의 인물부터 조상으로 찾아 올라가면서 왜 이렇게 쓰냐면요. 현재의 인물에 중점을 두기 위해서 이렇게 쓰고 있는 것이죠. 이들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은 회막에서부터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을 도맡아 하다가 솔로몬의 성전이 건축된 후에 성전 찬양대로서 이제 그 역할들을 공고히 하게 됩니다. 48절, 49절에는요. 찬양대 이외의 레위인들의 직무, 그러니까 레위인들 중에서는 또 둘로 나누는 것이죠. 성막에서 봉사하는 사람하고 찬양대가 있는데 찬양대 이외의 그 직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49절에 보시면 또 이렇게 레위 지파와 다르게 아론 제사장의 직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장막과 관련된 일은 레위인들에게 구별되어서 맡겨졌고요. 특별히 제사와 지성소와 지성물과 이스라엘을 위한 속죄의 역할은 제사장들이 맡게 되었다라고 이 분업화가 이루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이스라엘을 위한 속죄라는 것은 이 속죄하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코페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덮다라는 것이죠. 대속죄물의 희생을 통해서 번제한 인간의 죄가 안 보이도록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천 같은 것으로 덮어가지고 용서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가린다라는 것이죠. 이 제사장의 주요 임무는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는 이 죄를 덮는 그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중재자로서 그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역대기 저자는 레위인과 제사장의 직무를 구분하여 기록하고 있지만 어느 것이 더 우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역대기에서는 제사장과 레위인이 서로 다른 업무를 인정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레위인 위에 제사장들이 있다라고 주장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성전 관리로서 제사장과 레위인을 동역자의 위치 각각의 서로를 존중하면서 함께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하나님의 몸된 성막을 지켜나가는 역할로 이들을 부르시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맡기신 청지기로서의 직분은 신분에 높고 낮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것이 더 우월하고 열등하다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역할의 차이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차이일 뿐입니다. 58절부터 81절까지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정착하게 된 정착지 48개의 성읍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호수아서에서 기록되어 있는 그대로 내용들이 기록되고 있는 것이죠. 보십시오. 원래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성읍은 모든 지파에 흩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죠? 바로 창세기 49장에 야곱이 레위 후손들에게 했던 그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원래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한 곳에 몰려 살지 못하고 흩어지게 되었는데 나중에 이들이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이제 금송아지 사건 때 하나님 앞에 깨어있음을 통해가지고 하나님께 그 헌신을 인정받아서 오히려 흩어져 있는 징계를 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과 백성들의 사이를 연결하는 그 중요한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연약한 인생들이 이 성도는요, 때로는 실수하고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심판받고 징계를 당하면서 모든 일이 이 운명론적으로 나는 여기서 끝이야 라고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통회 자복함으로 삶을 드리고 희생하며 헌신하는 삶을 살아간다라면 다시 기회가 주어질 수 있다는 것을 레위 지파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하루 주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셔서 혹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죄를 행하였던 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부분이 있다라면 현재 시점에서 고통과 아픔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 할지라도 다시 말씀 앞에 돌아오셔서 주님 앞에 삶을 들이시고 헌신하셔서 더 큰 축복의 길이 열려지는 그 은혜와 은총을 경험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